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시리아 알레포 4개 마을에서 친정부군이 적어도 8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인권 대변인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보고 내용을 검증하기는 어려우며 살상 행위가 언제 벌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보고가 잘못됐거나 과장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알레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알레포 동부 민간인 수천 명이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없다며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 보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현재 알레포 반군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군의 알레포 함락이 임박한 가운데 이는 시리아 정권과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중대한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반군 측은 그러나 앞으로 게릴라 방식으로 전환해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모술 동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공격 작전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연합군의 모술 탈환 작전이 9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라크군 특수부대는 모술의 4분의 1가량을 탈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라크 연방경찰병력 약 4천 명이 모술 동남부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 진격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를 일축한 채 앞서 라마디와 바이지 등을 탈환하는 데는 모술보다 4배의 기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애스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차세대 최신의 전투기인 F-35 50대를 구매했습니다. F-35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억 달러이며 우선 두 대가 이스라엘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테라비브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최고의 군사능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F-35는 이 같은 미국의 약속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차기 정부 국무장관에 미국 정유업체 엑슨모빌사의 렉스 틸러슨 최고 경영자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41년간 엑슨모빌에서 일해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해온 틸러슨 지명자의 지식이 국무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다며 그의 끈기와 폭넓은 경험, 지정학에 대한 깊은 식견 등으로 볼 때 국무장관으로서 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틸러슨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는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일본과의 평화회담 조약에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두 개 큰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회담에서는 양국의 1956년 공동선언 이상의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평화조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 공동경제활동은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유지된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화폐 밀거래 단속을 위해 인접국 콜롬비아와의 국경을 72시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물가가 급속도로 인상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 베네수엘라 화폐가 밀거래되면서 가뜩이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어려운 국가 경제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경 폐쇄와 함께 현재 최고 액권인 100 볼리바르 지폐 발행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한일 3국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은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한 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북한 간 협력 관계가 위축되고 있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을 전략적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위해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이행과 압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후속 조치로 발표된 3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과 검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세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미국 측 조세빈 특별대표는 지난 2270호를 보완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 이후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차단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했다며 북한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빈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조세빈 특별대표는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이 완전한 공조를 하길 희망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김홍균 본부장은 결의안 2270호 채택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이 미화 2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이번 결의안 2321호로 8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히 뼈아픈 제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량적 수출을 통해 드러나는 제재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과 검증을 위해 상시적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김홍균 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신규 결의 2321호에서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 750만 톤, 금액 기준으로는 미화 4억 87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아울러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상호 공조의 틀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일본 측 가나스기 국장에 따르면 미한일 3국은 협력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도 연계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 역시 미한일 3국 간 빈틈없는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빈 특별대표는 내년 1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북한 정책은 항상 당파를 초월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제재와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지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nctions resolutions in good faith, and we expect them all to do so.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모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행에 달렸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plementation is everything, so we will be watching other states'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very carefully.
국무부의 같은 입장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this action was taken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 which was adopted unanimously on November 30th, 2016.
앞서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일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건 처음입니다. 중국의 수입량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북한의 올 수출 한도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수출로 인한 수입이 4분의 1 이상 위축된다면서 특히 석탄 수출액의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 무역, 금융거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외부장관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한 뒤 발표한 결정문에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의 결의를 거듭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아시아와 그 외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보편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모든 북한 선적 선박의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 국적자 18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연이어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하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점점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나라들을 계속 전략적 목표 지역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간단체인 안보연구소가 최근 아프리카 나라들과 북한의 협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먼저 많은 아프리카 나라가 현재도 북한과 외교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양측 간 협력관계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해방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했고 현재도 이들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아프리카 나라들의 협력 분야를 군사와 연구, 교육 협력, 그리고 무역 부문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이나 군사시설 건설 그리고 군인과 경찰 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연구 교육 훈련 분야에는 아프리카 내 주체 사상 연구의 설립이나 아프리카 학생의 북한 유학 주선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 부분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보츠와나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우간다는 군사 보안 분야 협력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나미비아는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의 연대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간다는 남아공 안보연구소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지난 12일 현지 언론에 현재 북한에서 무기를 들여오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의 연구, 교육, 훈련 분야 협력도 북한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역 역시 지난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아프리카와 북한 간 협력 관계가 위축되고 있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아프리카를 전략적 목표 지역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유엔 전체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 탓에 군인과 경찰 훈련 같은 보안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현실을 제시했습니다. 또 불법 교육품을 숨기는 것이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외화가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전략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나라들은 북한 체제의 속성을 잘 모른다며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 북한이 아프리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아프리카 나라들에 제공하던 것을 대신 지원하고 이들 나라가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북핵 문제를 연계한 것은 전반적인 미중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의 신호라고 미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타이완과 북한을 협상 지렛대로 연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1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북핵 문제 등과의 연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Frankly, with not helping us at all with North Korea. You have North Korea, you have nuclear weapons, and China could solve that problem, and they're not helping us at all. So
이달 초 타이완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중국해, 환율 조작 등에 대해 미국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국이 지난 1979년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한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37년간 이어져온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의 의구심을 나타내자 이를 북핵 문제 등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협상용으로 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What Mr. Trump does seem to have laid out is the idea that China, that the U.S.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북한과 남중국해 등 여러 사안들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챙 선임연구원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중 관계의 초석과 같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곧 정책 변화를 암시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중 대북 정책이나 전략에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으며 단지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 세계에 주지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역시 12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바닥부터 재검토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방향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기존 행정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미 케이터 연구소 토론회에서 차기 행정부가 타이완을 북한 협상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주권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unlikely. I don't rule it out. But one thing that I would say is that China is not going to do anything regarding North Korea.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인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시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I just don't think that this is going to work. But I do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reassess the one China policy because in fact it hasn't been working for the US.
고든 창 변호사는 하지만 차기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평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중국 정책이 미국에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이나 중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매우 복잡한 외교 사안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다며 타이완을 협상용으로 보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he's fairly ignorant about these things and has a very simplistic
트럼프 당선인이 주로 신보수주의자들의 자문을 받고 있어 외교에 상당히 무지한 언행들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북한 연계 발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며 과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타이완과의 재수교를 주장했다가 취임 후 입장을 바꾼 전례를 트럼프 당선인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북핵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추진할 경우 북핵 제재 등 기존의 미중 협력 지렛대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는 지난 1월 언론 기고문에서 대중 압박을 위해 국무부가 타이완 외교관들을 공식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정부의 카토 가츠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 문제의 해결에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카토 담당상은 지난 10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추궁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주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카토 담당상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서울의 박병룡 기자가 도쿄에서 직접 카토 담당상을 만났습니다.
네, 장관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부여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認定をしている、これは法律に基づいてますけど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5명이 이미 송환됐고 이에 추가하여 경찰에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형시점에서 883명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수사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2014년에 COI 이 보고서에서는 적어도 100명의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납치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펴고 있는 노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납치 피해자, 이거는 뭐 인정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북한에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납치가 됐다는 그 전제하에 지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납치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송환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지난 2014년 5월 일본 정부와 북한 당국은 납치 피해자의 전면 재조사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진척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残念ながらですね、それから2年以上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
지금 상황은 안타깝게도 2년 이상 경과한 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납치 피해자도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송환의 전망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또 유감스럽고 통황스럽습니다. 원래는 북한 당국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보고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또 이제 납치 문제 북한 당국이 대처하기는커녕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금년 6월달에 일본으로서 독자적인 대북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일본 측으로부터 스톡홀름 합의의 파기를 공언하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모든 일본 사람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 중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북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러한 주장은 대사관의 외교 견로를 통하여 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고 엄중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하는 생각은 없고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를 송환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납치 문제라는 게 일본 책임하에 추이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고 또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화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련의 독자적인 조치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러한 조치를 지렛대로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납치 피해자 하루라도 빠른 송환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유엔 총회는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既に国連総第三委員会で採決された北朝鮮
이미 채택된 제3위원회의 인권 결의에서는 북한의 ICC의 회부에 안보리에서의 ICC의 회부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그 인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런 조치라는 의미에서 ICC에서의 회부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는 안보리 ICC의 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참석이 필요하는 등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 9월에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설명 책임의 문제에 대처하는 전문가들이 지명된 바 있고 내년 3월에는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인권 긴따나 특별 보고자와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이어지도록 우리는 최대한의 협력을 나갈 생각이며 또 이와 같은 점은 지난번에 일본에 오신 긴따나 특별 보고자에 대해서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これはですね, 総理も 常に, 이 아베 総理も
이 아베 정권 내에서는 납치 문제가 최중요 과제이며, 최우선적으로, 임해하는 문제라고 아주 강력한 결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UN과 관련해서 일본이 독자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도 아베 총리는 다시 납치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상봉하여 서로 안고 그럴 때가 올 때까지 제 사명은 끝나지 않다, 그렇게 강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담당 대신으로서 총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이제 가족분들이 고령화가 된 가족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빠른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면서 이 기본 원칙 대화 압력 행동대 행동대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또 국제사회 그리고 각국의 압력을 지렛대로 하면서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 송환에 대한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걸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모든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가토 가츠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VOA 박병룡 기자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군 내부 전산망이 북한 추정 세력에 해킹된 데 따라 내년까지 백신 체계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한 백신 체계 구축과 관리가 미흡했다며 관련 업체를 통해 식별된 취약점을 보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노출되더라도 열람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수십 발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타격 훈련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되리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의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수십 발이 최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군이 독일로부터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170여 발 가운데 첫 인도분입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독일에서 출발한 타우러스 40발이 지난 5일 부산항에 도착해 이튿날 대구 K2 공군기지로 옮겨져 현재 수락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락검사는 이송 중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절차로 이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에 탑재돼 전력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군 당국은 훈련탄을 F-15K에 탑재해 시험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수락검사만 통과하면 곧장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우러스가 배치되면 한국공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500km 이상의 원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운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무엇보다 타우러스 실전 배치가 의미를 갖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최고 지휘부의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입니다. 타우러스는 평양과 그 일대의 조밀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초저고도 비행이 가능하고 이중 탄두 시스템을 이용해 지하 벙커를 뚫는 우수한 관통력도 지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입니다.
공중에서 그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북한에게 굉장히 그 도발시 이거에 대한 그 응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당초 170발 이외에 90발을 더 도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군의 타우러스 도입에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월 독일이 한국의 타우러스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무시하고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청와대 모형을 놓고 타격 훈련을 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전투원들이 산 정상에서 낙하산을 타거나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청와대 모형 건물로 진입하고 포병은 모형 건물에 포격을 퍼붓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울러스 도입이 최근 청와대 타격 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욱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한 손은 핵을 쥐고 한 손은 이러한 소위 참수작전 전력을 쥐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으나 사실상 그러한 참수작전 부대가 북한이 한국을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고 혹 그러한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탐지되어서 경멸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이런 협박과도 같은 작전은 한국군에게 그다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호전적 도발 행태를 강력 규탄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도록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 내 농업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농축산 자재를 제공하고 농업 종사자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함경북도 수해 지역 내 농업 피해 복구를 위해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11일 BOA에 11월부터 북한 수해 지역 내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mergency assistance to support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flood-affected areas. It started in November and it will go until September.
이 사업은 내년 9월 말까지 앞으로 10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채소 재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온실 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경북도 연사군과 무산군, 경원군, 회령시 내 16개 협동농장에 홍수로 파괴된 가축우리와 탈곡장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농업 종사자들에게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도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rojects will also build farm-level technical and managerial capacity for the introduction of climate-smart agriculture practices.
기후 스마트 농업은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농법으로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이 농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기술과 관리 능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함경북도 지역 내 13,628명의 협동농장 종사자들이 이 사업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8월 말 홍수로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으며 텃밭과 가축 피해는 물론 그나마 비축해놨던 식량과 종자마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요리사 출신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초 한국에 입국했던 데이비드 김 씨는 2001년 아들의 장래가 걱정돼 미국에 왔습니다.
거기 가서 옹관이라고 상표 붙여가지고 옹관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에 옹관. 옹관이라고 붙여가지고 식당을 했어요. 냉면, 평양 온반 이런.
택시 운전이며 굳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식당 역시 뾰족한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북한 음식 전문점을 해가지고 냈으니까 좀 됐죠. 근데 LA 타임스에서도 나와서 사진 찍고 뭐 다 했어요.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도 나와서 다 찍고 해가지고 손님 좀 왔어요. 외국 사람들도 꽤 왔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치받은 자리니까 푸드가 없어요. 이게 주방이 그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법으로도 걸리고.
네.
아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면도 냉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마련돼 있는 작은 상점을 고쳐 식당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하고 장비도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당에 들어가 있는 상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김 씨 가게 역시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데이비드 김 씨는 요리사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았지만 사실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외국에 나갈 수단으로 배워놓은 요리 기술은 그가 러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도망자로 사는 동안 생계수단이 됐습니다.
배양금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당근 채를 좋아해요. 당근 채하고 미역 볶아서 하고 버사리, 오징어 뭐 이런 것을 비닐봉다리 특색에 이어서 팔거든요.
사할린에서 밀항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도망자로 사는 동안 그렇게 한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하고 밤새 그 반찬을 해가지고 봉다리 하나 반찬을 담아가지고 메고 시장 들어가는 길목고기에다가 그거 넣고 파는 거죠. 이렇게 박스에다 놓고 아, 잘 사더라고요. 뭐부터 팔 정도로 됐으니까.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못된 러시아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 왔나이 끼다 이러고 하면서 발로 착 하는 거예요. 그 딱수나 한 거를.
왜요?
나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비싸잖아요.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 중국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여 왔나이 끼다 이러고 하면 너희 나라 가라고 또 싸우려면 막 뛰거리지도 몰라요. 나 도망가야죠. 뭐 내가 거기서 또 붙어봤자 경찰이라 하면 나라 완전 불리한데 지금 아무것도.
잡히면 안 되고.
러시아 가레이스키처럼 보이게 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중국인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 기술 하나로 근근히 반찬을 만들어 팔았던 김 씨. 매일 시장에 나와 장사를 하던 그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또 왔는데 보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다들 놀라서 가만히 서 있고 난 놀라서 가만히 서 있죠. 우리 북한 애들인 거예요.
사할린에서 태권도장을 하던 김 씨와 형제처럼 지내던 북한 남성이 소문을 듣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 씨를 찾아온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도망자 신세였던 김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주서 있던 모 씨는 내심 반가우면서도 한심한 듯 김 씨를 쳐다봤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수영 기르고 뭐 했는데도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말 못하고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더니 악수나 하자 그러고 걔들이.
그리고 마주선 그가 내뱉은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다. 남쪽엔 가지 마라 그러고요.
안 잡아가고.
그래서 사람이 평상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만약에 못 들어갔으면 잡아갔겠죠. 그렇게 나도 술 좋아하니까 가려고 술 매일 먹고 계속 정말 형제처럼 지냈어요 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밤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도 괜찮고 다 저 동쪽이라는 게 저 동유럽 뭐 이런 데지거든요. 그래도 가면 괜찮은데 남성은 가지 말라 그러고 계속 뭐 하더라고요. 그 집들도 괜찮게 있어 무사히 있어 그러더라고요 평양에. 그래?
자신의 형편을 염려한 모 씨는 김 씨의 도주에도 무사히 잘 있는 가족의 안부를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야, 이왕 튀었으면, 도망쳤으면 잘 살아야지 무슨 꼴이냐?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답답한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차라리 거기 있을 때 더 잘 살던 놈이 아니, 썰어놔서 잘 살겠다고 도망쳤으면 잘 살아야지 무슨 꼴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어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진 북한 동지를 수개월이 지나고 다시 만났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사할린에서 도망친 후 당시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을 때였고 당시 김 씨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줬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요즘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돈 좀 있으면 줄래? 그러니까. 나도 얼마 주머니에 거 없다 하더니 주머니에 털어서 다 주더라고요 나보고. 너무 고맙다. 지금도 살아서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일 만난 거 지금 잡아갔지. 나를 오늘 꼬방년에 잡아갔죠. 안 그래요? 북한에?
사할린에서 도망쳐 나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명하던 김 씨는 그곳에서 러시아 시민이 되기 위해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망명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건강도 정신도 지치고 있었던 김 씨. 그야말로 무모한 행동으로 북송될 위기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알게 된 한국인 상인이 건네준 여권을 들고 서울행을 시도한 겁니다.
남한에 가고 싶니?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이제 오늘 갈 생각 안 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거기 나와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그맣게들 그 사람들 많았어요. 커피도 팔고 뭐 나와서 동서커피라고 그 마요네즈 뭐 라면 이런 거 보따리 장사들 많았어요. 나는 원래 우즈베키스탄하는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통을 내면 그저 들어가보든지 가든지 남쪽은 생각도 안 했죠. 멸족시켜버리니까 집안을. 또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집안이 잘 있다고 하지. 가고 싶다 그랬죠. 너무 지쳐가지고. 그렇잖아요. 너무 떠돌아다니고 막 하니까. 미쳤다. 갈 수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자기 여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여권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더라고요. 그 옷 입고 사진을 바깥치기 했었는 거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사진 그대로 붙이고 그 다음 날인가 비행기표 떴어요. 서울 비행기. 올라줘서 그 서울 들어가는 대한항공. 비행기표 떼가지고 공항 나갔어요. 6월 25일인데 그날. 공항 딱 나가는데 잡혔죠.
도망자 신세는 이렇게 끝을 맺나 싶었습니다.
혈압 처음 감옥 들어가 봤죠. 그 한국 영사관에서 나왔더라고요. 다 얘기 듣고 하더니 뭐 하여 내가 거기서 탄원서를 썼어요. 감옥에서. 김영삼이 한대 하나, 김영삼이가 대통령 박근혜 올라갔을 때니까 김영삼 하나, 그다음에 일진, 보리스 일진, 러시아 대통령 한대 두 개 썼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이런 일인 사람인데 너희들이 북한에서 살지 않냐, 난 아무 죄도 없다, 너희들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게 굴러가 죽게 생겼다고 썼어요.
김 씨가 보낸 탄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영사관과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인권위원장 앞으로 각각 전달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러시아 사할린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의 네 번째 사연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김 씨의 사연은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움직임부터 들어볼까요?
네, 재판관 회의 이틀째인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심판 증거조사 절차는 앞으로 탄핵 심판의 결론의 그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 될 전망인데요. 내일은 탄핵 심판 준비 절차를 맡을 재판관을 지정한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짧게 전해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일부 사안만 선별심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심판 절차를 마쳐달라는 일부 법조계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서 탄핵심판 소추 사유를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심판 심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박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군요.
네네. 그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변서는 오는 1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은 모두 공개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탄핵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법리 대결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관련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식 명칭입니다.
네.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고요. 내각의 국정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을 방문했습니다. 민생 치안 현장을 방문해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는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오전에는 학계와 언론계 원로와의 관담회를 갖고 사회 각계 각층 인사로부터 지금의 한국의 국정 운영 방향이란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회와 협의가 없는 그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넘어서는 안 된다면서 권한 범위와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하자며 황 권한대행과 정당 대표들 간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정치 상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류독감 상황도 알아보죠.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죠?
네, 12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네.
바이러스 감염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에 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규모까지 모두 1200만 마리입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지나간 지역에서 다시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지역 간의 전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금류 농장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일까지 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는 살처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 엄청난 수의 닭과 오리는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몇 년 전에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이 돼지를 단체로 땅속에 묻는 장면이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살처분하면 분명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지금 그 가금류 살처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은 농장 안에 일정 공간에 닭과 오리를 모아놓고 이산화탄소 가스로 질식사를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뭐 땅이라든지 특수 탱크 속에 매장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조류독감 발생 후에 그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살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에게 어떤 충격 이후에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충청북도 음성의 한 그 농장에서는 질소가스를 이용한 시험 살처분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질식사에서 안락사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비용과 노동력이 좀 절감이 된다는 점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한 가금류 살처분이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아직 그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은데요. 그 피해 농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인근 그 지역 농협 등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처분된 가금류 농장에서는 그 닭과 오리들이 모두 생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조류독감 감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네.
예방적인 차원에서 살처분이 됐다면 그 시가에 해당하는 피해액 100%를 모두 지급해주고요. 조류독감 발생이 농장의 어떤 방역관리 소홀 때문이라면 그 부분에 맞게 삭감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그 1937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던 적이 있습니다. 최악의 조류 독감이라고 불리는데요. 당시 피해 보상금은 한국 돈으로 2,381억 원, 미화로 2억 368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동향 통계 자료가 나왔군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이 한국민 10명 중에 5명은 이제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 통계청이 만 1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16 보고서입니다. 인구와 가족, 가구, 건강, 교육, 노동, 뭐 소득과 소비 등 11개에 대한 그 사회 현상을 비교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말씀하신 사회 통합 분야에 대한 통계 결과가 지금 한국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대한 전망을 한 겁니다.
네.
10명 중에 5명이 더 많이 벌거나 더 잘 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활동이 많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많은 30대 10명 중에 6명이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식 표현을 빌자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본다면 자녀 세대는 좀 부모들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네.
이 생각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더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통계 자료에 담긴 겁니다. 살기가 더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네.
1994년에는 이 개천에서 용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60.1%였는데 지난해 조사를 해보니까 2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득이나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도 나는 최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그러니까 흙수저가 되겠죠. 1994년에는 12%였었는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20%로 늘어났고요.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응답들도 94년에는 60%, 지금은 53%로 낮아졌습니다.
이 사회 경제적 지위 평가도 이렇게 낮아졌고 계층을 뛰어넘는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면 된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구호가 지금 무색해진 시대입니다.
네.
한국은 오랫동안 역동성 있는 국민들이 일구어낸 그 한강의 기적을 계속 자랑해 왔었는데요. 통계 자료 수치로만 보자면 그 역동성을 잃어가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그 30대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0명 중에 7명이 애써봐야 내 자리는 제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10명 중에 2명 나는 최하층인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그 비관적인 생각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